하는 사람이 편해야지 보는 사람도 편한 것 같아요. 힘주고 하면 힘주고 봐야 되는데 힘주고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인생이 힘드니까.
생각보다 많이 잘려간 게 없다.
많이 안 만졌어요. 그리고 Unstructured Conversation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의외로 구조가 탄탄하더라.
아니 그런 걸 좋아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를 회사에 두 개를 올려봤는데 보셨어요? 컨텐츠명 네 개 올린 거?
네. 저는 컨텐츠명은 없이 가자. 이름을 붙이는 순간 스트럭처가 되더라고요. Unstructured Conversation이라고 해놓고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당분간은 제목 없이 가보죠.
주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제일 인기가 있던 게 여행은 경험인가 낭비인가 주제 댓글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박명수 씨가 어디 인터뷰에서 말한 게 짤로 돌면서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여행은 경험이다 하고 회사 때려치고 1년 여행 이렇게 떠났는데 사실 여행은 소비이지 경험이 아니다. 내 인생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할 줄 모르는 거를 회사에 들어가서 해본다든지 장사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의 경험을 쌓아야지 그게 경험이 되는 거지 노는 경험이 일의 경험이 되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연휴 때마다 뭐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몰렸다 이런 얘기를 하냐는 한국 사람들 돈 없다더니 뭐 저렇게 나가냐 뭐 이런 얘기가 항상 있었어요. 해외 나가봤자 고생만 한다. 국내가 제일 좋다. 우리나라가 음식도 더 맛있고 더 깨끗하고 안전한데 뭘 나가냐. 뭐 이런 분들도 항상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여행으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여행이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의 인생을 가장 획기적으로 바꾼 경험은 2015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모로코를 EBS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러 갔어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팀이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인 코디를 고용해서 그분이 현지인과 한국인 촬영팀 사이를 조율하면서 가이드도 해주고 섭외도 하고 촬영할 때 현지인 인터뷰 필요하면 그것도 조율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PD님이 되게 야심차게 이번에는 내가 모로코인 코디를 써보고 싶다. 한국인 코디들이 생각하는 최상 코스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완전 새로운 루트와 새로운 관광지를 제안할 수 있는 현지인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현지인을 구했는데 코디가 안 나왔어.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는데 자파르라고 하는 코디를 한 번도 안 해본 20대 중반 남자애를 한 명 보낸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은 운전사분이 교육 수준이 되게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모로코 역사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 그래서 이 자파르라는 친구랑 하산이라는 운전사랑 한국인 코디 없이 3주 동안 모로코에서 어쨌든 다큐멘터리 4편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적지도 하나도 예약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근데 너무 재밌었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PD님은 막 화나 있고 실제 현지인들은 어떻게든 우리한테 돈 더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협조해줄 생각 별로 없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4편이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열이 정말 내가 아마 촬영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본 경험 중에서 어쨌든 그때만큼 와 나 진짜 뭐 했다 라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하던 텔레비전 강연 이런 거 촬영을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유튜브를 하자. 그래서 나는 실제로 해외 경험을 통해가지고 커리어를 전환했기 때문에 나한테 해외여행이 경험이냐 낭비냐 물어보면 나는 당연히 경험이라고 하겠죠. 나는 일단 여행이 낭비냐 경험이냐라는 그 토론 자체를 좀 뒤집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경험이 아니면 낭비인가요? 그리고 낭비면 어때요? 사실 우리가 인생 전체 뭐 하루 24시간을 봤을 때 그중에 우리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몇 프로나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나머지는 다 뭐 좀 내가 즐거운 걸로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비행기 타고 나가서 표지판도 못 알아보고 이런 데서 맥주 마시면 한국에서 마실 때보다 기분이 좋다 그러면 그거를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남이 감히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기가 즐겁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논란이 우리 스스로한테 보여주는 게 현대인들은 뭔가 내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한테 정당화를 해야 된다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해외여행을 가도 그냥 재밌게 놀고 오면 되는데 아 이게 다 경험이야. 이게 다 견문을 넓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 문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그냥 놀러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한국보다 싼 가격에 리조트 가서 누워있고 햇빛 좀 쬐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아 좋더라. 끝. 이러면은 논란이 될 거리가 없는 논란이라고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문화 자체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되게 깊이 세뇌되어 있는 그런 문화랄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즐겁게 갔는데 그중에서 뭐가 얻어 걸려가지고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가면은 대단한 걸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집에 잔디에 물 뿌리는 기계가 있는 걸 본다든지,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고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봤어요. 어쨌든 사진으로든 인스타로든 다 봤는데, 가면 대단한 게 있을 것이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가면은 의미가 있냐 그러면, 문화 역사를 좋아하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 갔다 왔다 온 거를 경험으로 인정을 해줬단 말인데, 그게 왜 경험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분위기가 됐냐. 옛날에는 해외 나가기 어려웠잖아요. 나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음대를 나왔어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 모차르트야. 근데 잘츠부르크를 한 번도 안 가봤어.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37살, 8살이 돼가지고 잘츠부르크를 처음 가봤어. 얼마나 강력한 경험이겠어요. 그죠? 아니면 산을 좋아해.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산, 한라산 가도 1400m, 1500m. 근데 알프스에 가면은 4500m짜리 산이 있대. 난 그걸 한번 등반인으로서 4500m 걸어 올라가는 기분이 뭔지 한 번만 느껴보고 싶어. 평생 동안. 그럼 처음에 그 알프스를 걸어 올라갈 때 그게 얼마나 짜릿하겠냐고. 근데 지금은 왜 저렇게 감흥 없이 오는 분들이 많나 생각을 해보니까, 경험의 양과 감흥은 좀 반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 다 막 모든 게 신기해가지고 와, 와 이러고 있는데, 점점 나이 들수록 뭐, 예,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워낙 많은 걸 우리가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주 보는 그 인스타그래머 중에 미국에서 남자 패션 관련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일본 청바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본 청바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견학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견학한 회사가, 그 브랜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면을 직접 길러.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분은 그냥 감동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 자기가 되게 좋아하는 뭔가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궁극으로 하는 나라에 가면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는 책을 정말 궁극으로 한단 말이에요. 정말 막 2-300년 된 옛날 고서만 모아놓은 책방도 있고, 어느 허름한 동네 책방에 갔는데 소설가가 앉아가지고 그냥 와인 마시면서 독자들이랑 얘기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감흥이 있겠죠. 아니면은 현대미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첼시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키아프나 이런 거 할 때 한 번 들어오는 작가들 그림을 그냥 쫙 한 길에 다 볼 수 있다 그러면 감흥이 있겠지. 여행 가가지고 감흥이 있으려면 뭔가 찾는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물안굶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충족되면 그때 짜릿함을 느끼는 건데, 아무 기대치도 없이 가면 사실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 다 똑같지. 99.9%는 다 똑같죠. 근데 그 0.01%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진짜 남는 여행이란 게 뭐냐? 마음 깊이 남는 여행이란 게 뭐냐 할 때, 대체로 물질적인 생각 모드가 있고 영적 생각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공간과 물질적 공간이 있는데, 전통적인 마을의 구조를 보면은 대체로 영적 공간과 물질적 공간이 한 마을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네 한가운데 성황당이 있거나 뭐 정승이 있거나, 일본 같은 데 보면은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절 같은 게 있다든지, 뭐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죠. 동네 자체가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성공적인 여행 가가지고 나 진짜 여행 잘하고 뭔가를 느끼고 왔어라는 여행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인간의 원초적인 종교 행동과 관련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는 자연 숭배고 하나는 조상 숭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가건 콜로세움을 가건 시간의 거대함을 느끼는 거예요. 3000년이라는 시간을 느끼고 오고 6000년이라는 시간을 느끼고 오는 이런 여행이 옛날에 사람들이 하던 조상 숭배에서 느끼던 감각을 대체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알프스에 간다든지 세렝게티에 가가지고 물구덩이에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몰려들어가지고 물 먹는 걸 본다든지 이런 거는 옛날에 자연신 숭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행을 갈 때 아직도 진짜 성공적인 여행은 가이아를 만나고 오든지 제우스를 만나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모든 여행이 다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죠. 리조트에서 노는 것도 좋고 모래가지고 쇼핑하는 것도 좋고 인간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도 좋은데, 진짜 여행 많이 줄 수 있는 건 이런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행의 그 원천을 찾아보면은 여행이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지순례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여행자들의 기록이 누구예요? 보면 신라시대 때 불교의 원천을 찾아가지고 당나라 거슬러가지고 네팔 건너서 인도까지 가려고 했던 분들, 아니면 가다가 해골에서 물 마시고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온 분들,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가장 오래된 관광 루트들, 산티아고 루트라든지 뭐 이런 루트를 보면은 순례지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상적인 경험에 벗어나가지고 시간의 크기를 느끼거나 자연의 크기를 느끼는 경험을 하는 그런 풍습은 상시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게 이제 조금 더 편해지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주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영적 공간은 인간의 흔적이 들어가는 순간 파괴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내가 생각할 때 설악산은 엄청난 영적 공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영적 공간이 아니냐? 데크가 깔려있기 때문에 영적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서가 사람이 안전하고 편해야 된다. 이게 가장 최상의 가치관이야,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데크길을 까는 거죠. 근데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고려한 장소는 염험함과 숭고함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랜드캐년. 자연의 염험함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죠.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 거기를 갔을 때 그 느낌과 엣지에서 3m 떨어진 데서만 사진 찍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가서 레일 잡고 보면은 그 감동이 똑같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절대 똑같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옛날 사원 같은 것도 막 등산로를 헤치고 가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우와! 그러면은 염험함이 느껴지지만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뭐 조그만 건물이 산꼭대기에 있구나 셀카 찍고 내려오고, 이미 유명해진 공간은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데크, 그리고 탄신령 캐릭터 뭐 이런 거를 좀 놔서 인간이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야 이게 좋은 관광지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나는 그게 좀 안타깝게도 많은 경험을 파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씩은 왜 파리나 뉴욕 가면은 유명한 곳을 안 가냐, 그럼 유명한 곳들이 대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파리나 뉴욕은 어차피 숭고미가 느껴지는 공간도 아니고, 파리는 뭐 숭고미가 좀 있긴 하지, 그리고 염험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도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그러면 영험함도 숭고함도 못 느끼는 관광지에는 뭐하러 가냐? 그것도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겠지만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평상시에 하던 행동이 갑자기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 됐을 때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과정에서, 이게 좀 말로 하면은 추상적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에 어떤 동네 가면은 버스가 오잖아요. 그럼 버스를 뒷문으로 타가지고 앞문으로 내리는 동네들이 꽤 많아요. 뒷문으로 가면은 티켓을 뽑고 역 갈 때마다 그 티켓 번호가 요금이 많아지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그 판을 보고 있다가 아 얼마를 내야 되는구나 하고 앞에 운전사한테 계산하고 앞문으로 내려놓. 그러면 이제 버스표를 끊는다는 그 흔하디 흔한 행동을 하는데도 아 버스표를 끊는다는 행동 자체가 의외로 되게 임의적이구나. 띡띡 찍는 이 소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이 갑자기 생각이 있는 행동으로 변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가지고 지하철표 어떻게 사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순간 지하철표를 산다는 행동 자체가 갑자기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가서 앉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누가 앉혀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순간 내가 평소에 뭘 했는지를 갑자기 느낀단 말이에요. 아 내가 평소에 그냥 가서 앉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평상시에 했던 행동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안 그래요. 어? 한국인들은 다 블로그에서 검색하고 레스토랑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돼. 10가지 특징.
일본 가면 버스 타는 법.
우리도 그런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파리에서 커피 주문하는 법. 되게 잘 나왔지. 또 하나는 이탈리아 남부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미국 관광객이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이탈리아가 1970년대, 80년대 이때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저기 막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탈리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에스프레소 마시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방금 정부가 사라졌다. 정부가 사라지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은 이탈리아에서 못 산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Yesterday, there's one government. Tomorrow, there's another government. Now have some espresso. 그러니까 그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미국인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느긋함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칠하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나랑 저렇게 다르지라고 충격을 받은 그 감정을 그 농담으로 만들어낸 걸 거라고.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위해서 여행을 나가면 숭고미를 통해가지고 역사의 길이를 느끼거나 아니면 염험함이 깃든 공간에 가가지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는 이런 경험도 좋고, 또 인간의 공간에 간다 그러면 내가 익숙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에 있는 공간에 가가지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거나 아니면 그냥 세상과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감각이 뭐 유일한 감각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여행을 경험으로 만든 좋은 것들 같아요. 근데 놀고 와도 돼요. 그냥 예, 꼭 이런 거를 느끼고 와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놀고 와도 너무 좋은데 이런 경험들은 내가 생각할 땐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또 있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되게 보상 심리로 여행을 간다 이런 걸 주고 되게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그거는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 경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걸 생산해가지고 고속도로와 열차를 통해서 부산항이나 인천항을 통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국토 전체가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잖아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보다는 생산에 치우쳐져 있는 공간이라고. 대한민국이란 공간 자체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내가 생산의 공간 속이 삭막하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소비에 특화된 공간 속에서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생산의 공간으로 존재한 거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대로 된 소비의 공간을 만들기 시작한 역사는 상당히 짧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은 돈을 쓰는데 내가 어쨌든 그 삭막한 생산의 공간 안에서 내 인생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자기한테 감성비가 가장 높은 소비 공간에 가서 그거를 소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는 당연하다고 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한국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말 잘 통하고 익숙한 사람이랑 같이 대화하고 시스템 편하고 차 타고 갈 수 있고 이런 게 나한테 중요해.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제일 뛰어난 것 같아. 그럼 그분은 한국에서 소비하면은 베스트인 거고.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소비의 공간은 뭔가 하늘도 파랗고 하얀 고풍스러운 집들이 있는데 들어가면은 막 인디펜던 주얼리샵이 있는 이런 공간이야. 그럼 그분은 그리스 가서 소비를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오지. 그분은 한국에서 소비하는 그 보상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개취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상 심리라는 건 당연히 있죠. 일을 왜 하는데?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양면 아니에요. 그죠? 일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소비하면서 보상받아라. 그게 약속이잖아. 어떻게 보면 사회와 우리와의 약속. 그래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소비하는 게 만족을 못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한테 야 한국도 좋은데 왜 나가?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는 한국에서 즐기고 이분들은 나가서 즐기시면 되지. 나는 그것도 일종의 강박인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내가 이걸 가치 있는 여행이 돼야 된다는 것도 일종의 강박인 것처럼 나는 한국에서 즐거운데 너는 왜 안 즐거워도 왜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즐거워야 돼요? 그 댓글에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해외 나가는 게 왜 좋아? 난 우리나라 제일 좋던데 해외 나가면 왜 좋아? 뭐 일본 가면 왜 좋아?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알 필요 없어요. 아니 남이 왜 좋은지 알 필요가 뭐 있어? 그걸 알라고 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댓글을 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몰라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저도 이제 아기가 이제 한 14개월 정도 되니까 같이 좀 해외여행을 나가고 싶었는지 알아보면 주변에서 아기 뭐 데리고 나가도 기억도 못하는데 뭐하러 데리고 나가냐 막 이런 얘기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보 아빠기 때문에 아이를 나보다 좀 더 오래 기르신 분이 있으면은 애가 그 나이니까 그런 얘기 하지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를 감안하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요즘 아빠들 보니까 멋있는 아빠들 많아요. 배낭이 있는데 배낭하고 몸 사이에 애가 앉는 자리가 있어. 그래서 막 그걸 가지고 막 우리나라 아빠들이 같이 산악회를 만들어서 막 세계 산 뿌시고 다니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되게 많진 않은데 몇 명 계셔. 근데 그런 분들 인스타 해가지고 떠가지고 보면 그 애는 그냥 이러고 걔는 그냥 좋아. 아빠랑 있으니까 좋아. 그리고 밖에서 맑은 공기 쐬니까 좋고. 근데 그 애를 데리고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 아빠의 자부심이긴 한 것 같아요. 나는 애를 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아빠야. 난 정말 대단한 아빠야. 그러면서 만족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것도 나는 훌륭한 거라고 생각해요. 좋지 뭐, 좋지 뭐. 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산도 못 가고 이런 것보다 낫잖아요. 전체 만족도가. 그러나 아이를 강인하게 키우려고 했다거나 이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난 오히려 재미도 없어지고 그만큼 못했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애기 데리고 올라가 보니까 재밌더라. 그냥 거기서 끝나면은 더욱 좋지 않을까? 애 데리고 발리 갔다 와가지고 귀여운 애기를 백그라운드로 풀빌라에서 정글샷을 찍어가지고 내 앨범에 올려놓고 내가 볼 때마다 기분 좋아.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영험함도 같이 얻은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가장 영험한 건 애기더라고. 애기는 진짜 신비해요.
이번에 좀 연휴 때는 잠깐 어떻게 좀 쉬실 생각이세요?
이번 연휴 때는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쉴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더라고. 왜냐면 애가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나도 어차피 대이동의 루틴에 맞춰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얘가 학교 가면 어쩔 수 없죠. 방학 때 움직여야 되니까.
애기가 생기고 나시고 여행하는 건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뭘 그렇게 보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해변 같은 데 가면은 바다다. 자 앉자. 앉아 있자. 잔다. 이쁘다.
좋다.
좋다. 강릉에 왔으니까 초당도부도 먹어야 되고 이게 없어진 것 같아. 심사인당 고택도 봐야 되고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인격적으로 임프루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인간이 수렵채집 생활하면 노마드였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이동수단이 그 베이비슬링이래. 애기띠. 애기띠가 가장 인간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교통수단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애기띠 애를 편하게 앉히는 노하우가 있으면은 이 애기띠는 하루 종일 메고 이동을 해도 괜찮도록 인간이 그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미국의 등치 큰 아빠들은 그냥 애기띠 메고 막 산도 뛰어 올라가고 다 해요. 그냥 애기는 괜찮아. 근데 내가 좀 젊어서 애기를 낳을 거라는 생각이 애기 때 멜 때 들더라고요. 어깨랑 허리가 좀 많이 눌려요.
오늘도 또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은 또 몇 분이나 나갈까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 스트럭처가 더 없기 때문에 몇 분 얘기했죠? 한 30분 한 것 같은데 50분? 한 20분 기대해봅니다. 20분. 25분 기대해봅니다. 네. 25분 기대해봅니다. 자, 오늘도 Unstructured Conversation, 두서 없는 말 또 한번 해봤고요. 이런 편안하게 대화하는 느낌으로 또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저희가 투표에 붙여서 인기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언스트럭처다 보니까 또 뭐 다음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이런 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시그네처니까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